그 TV 프로그램 중에 그 동물이 나오는 TV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동물농장, 동물왕국 참 재미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종종 보는데 그때 주목하는 것은 뭔고 하면 그 동물들을 행동을 교정해주는 그 동물 행동 교정 전문가들의 처방에 아주 제가 이렇게 주목해서 봅니다. 문제 있는 그 애완견이나 그런 것들을 참 이분들이 전문가답게 잘 다룹니다. 주인들이 그냥 백방으로 애를 썼는데 고치지 못했던 이상한 행동들이 있는데 그 전문가들이 아주 쉽게 고쳐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대개 개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개를 기르는 주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주인들이 울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하면 회개도 하고 막 그러는 것을 보고 있으면 감동도 되고 그래요. 가만히 제가 보니까 동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살펴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동물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이 영역 표시를 이렇게 해갑니다.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죠. 개가 막 짖는 것도 뭐냐면 자기 영역에 들어오는 곳에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개가 짖는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역을 침범하면 뭐 불같이 화를 내고 막 싸움을 해서라도 상대방을 밀어내는 것을 뭐 동물의 왕국이나 뭐 동물농장이나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디 동물만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들도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역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신이 편하게 거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자신이 편하게 거할 수 있는 상태를 갖다가 우린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말로 이 나의 영역은 안전지대, 내 거니까 안전지대다라고 말을 하죠. 자기의 영역이 확보된다면 뭐 다른 사람을 괴롭힐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가끔씩은 욕심이 생겨서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가의 경우는 전쟁을 하고 또 개인의 경우는 그 활동 범위를 넓혀가곤 하지요.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그 영역을 표시하는 울타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경계선이죠. 바운더리가 쭉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걸 뭘로 표시했냐면 벽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벽이 있고 우리 안에도 마음의 벽이 있고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벽을 허물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벽을 허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벽이 수직적으로 쭉 위로 쌓아올린 곳이라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울타리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으로 펼쳐져 있는 겁니다. 영역을 표시하는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린 대개 이 경계선 안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 자신의 경계를 침범하면 몹시 불편하고 심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벽은 허물어져도 이 벽이 다 허물어진다 할지라도 경계선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벽을 허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경계까지 없으셨다.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세 번째 말씀의 주제들입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벽을 허물러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경계선을 아예 없애러 오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그렇습니다. 정상인이 사는 영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정상인의 경계선을 침범할 수 없었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내쫓을 것입니다. 율법에서도 이 나병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쫓아내라. 어떻게 보면 율법에서도 합법적으로 경계를 짓는 일을 했는데 그래서 나병 환자와 정상인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경계를 없앴다. 이건 파격입니다. 이건 파격입니다. 율법에서도 명령한 것을 예수님은 이것을 넘어가셨다. 극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파격이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벽을 허물어야 되고 어디까지 경계선을 없애야 되는지 불편하지만 참 힘들지만 야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야 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나병 환자도 경계선을 넘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받아주셨고 이 나병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이 손을 대는 순간에 부정한 것이 예수님께 옮겨오기 때문에 똑같이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율법에 의하면 손도 대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손을 대셨습니다. 손을 대시고 예수님께서 이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시죠. 지난주에 살펴본 백부장은 또 어떻습니까? 로마 사람 백부장과 유대인인 예수님 사이에 엄연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 경계가 벽으로 가로막아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그 벽을 넘어서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간청을 들어주시면서 어쩌면 벽뿐만 아니라 경계를 없앴습니다. 로마 사람과 유대인이란 경계가 있었는데 이 경계가 없어졌습니다. 옛날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상전 양반과 상놈의 경계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양반과 상놈의 경계를 없애려고 오셨다. 파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편한 것만 들어서 그렇지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다 보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좀 불편하다. 이것까지 지켜야 되는가? 그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랄 줄 믿습니다. 그때 그 경계를 뛰어넘지 못하시고 다시 내 안전지대로 백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늘 나 중심의 신앙일 것이고 야 여기까지 지켜야 되나? 이것까지 해야 되나? 예수님 이렇게까지 하셨나? 그럼 나도 해야지 라고 하면서 벽을 뛰어넘고요 경계선 안으로 들어가신다면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또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안전지대를 넘어설 필요가 있어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전지대라는 것은 자존심입니다. 여긴 오면 안 됩니다. 내가 다 양보하지만 여긴 내 겁니다. 이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십니다라고 하는 자존심. 그게 안전지대거든요. 또 기존의 사고방식을 내려놓아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또 할 수 없다. 이건 내 영역이 아니야.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곳이야. 이건 내가 할 수가 없어. 절망적인 생각을 했다면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꾸는 것도 이것도 경계선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설마 하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까?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시리즈가 끝나면 부활에 대한 설교를 부활절까지 이어가려고 하는데 의심이 생기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진짜 살아나셨을까? 지난주 그 아침 말씀 속에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나사로가 살아났을까? 설마 하는 의심도 내 안전지대 안에 있을 때 내가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겁니다.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선입견 또 내 생각 삶의 방식을 규정하던 경계를 허물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 예수님 품에 안길 필요가 있다. 이게 나병 환자가 한 일이고 백부장이 바로 이 일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즉시 체험하는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믿지 않겠습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 그래서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 내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여기 계신데 이 안에 들어가서 뀨뀨하다 보면 절대로 구경꾼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계를 뛰어넘고 그 예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 품에 안겼을 때 야 이게 신앙이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예수님을 믿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순간에도 평안하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으로 이겨나가고 그 어려움 가운데도 그 어려움을 신앙을 갖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구나. 구경꾼이 아니라 기웃기웃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선을 우리가 뛰어넘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 정말 그때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 교회 우리 예수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한번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면 어떨까요? 너무 힘들 때 우리의 삶을 그냥 예수님께 던져버리면 어떨까요? 내가 쩔쩔매지 말고 농구 선수들이 그 패스를 하듯이 예수님한테 패스를 해버리면 어떨까요? 예수님 손에 내 문제를 맡기는 거죠. 문제뿐이 아니라 내 삶을 예수님께 맡기면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 그러면 주님의 손에 맡기고 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아가 강합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시를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의 자아가 그만큼 강하고요. 내 영역과 내 안전지대를 지키려고 하는 이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 경계 짓고 담을 쌓는 것이 너무 견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 이거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체험해 나가야 됩니다.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것까지 이런 체험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이 남편이 믿었던가요? 믿었지 않죠. 이 사람 내가 이 사람한테 믿고 평생을 살 수 있을까? 근데 결혼하고 10년,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니까 믿을만 하구나. 내가 이 사람한테 결혼하길 잘했구나. 어쩌면 신앙도 똑같은 겁니다. 처음은 내가 예수님께 다 맡길 수 있을까? 믿을 수 있을까? 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인데 이게 21세기에 과학이 발달했는데 이 물질이 발달했는데 예수님께 맡길 수 있을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경계를 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나중이 되면 이래서 믿는군요. 정말 예수님, 우리 예수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더 많이 맡기겠죠. 나병 환자와 백부장이 이 길을 간 겁니다. 예수님도 이들의 요청을 받아주셨고 즉시 받아주셨습니다. 우린 좀 그렇죠. 즉시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즉시 나타난 것이지 우리한테는 조금 지체될 때도 있습니다. 지체가 된다 할지라도 그 믿음 가운데서 끝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그냥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방향을 설정하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예수님 처분에 맡겨보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인정하고 믿고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내 경계를 넘어서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확실히 인정하고 확신으로 주인으로 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의지하는 것이죠. 수요 예배에서 배운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는 겁니다. 용기를 내서 경계를 허물고요. 담을 뛰어넘고요.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이 고백과 우리의 삶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예배한다면 우리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가세요. 가버나움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살고 있었고요. 베드로의 집이 있었어요. 집에 가보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이 났습니다. 뭐 말라리아다라고 하는 주석가도 있는데 확실하진 않고요. 열이 많이 나요. 열이 많이 납니다. 14절과 15절인데 14절은 제가 읽고 15절은 함께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놓은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예, 제가 다 읽어버렸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한번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놓은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또 나왔어요. 또 만지셨어요. 또 만지셨어요.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니 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와 그의 손을 만지시니 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냐면 만지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만진다는 건 뭐냐면 율법은 못 만지게 했습니다. 만지면 그 부정한 것이 예수님께 전염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경계를 뛰어넘으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정하게 되고 그 병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예수님은 감수하셨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주셨다. 만지시는 순간에 그 병과 그 부정한 것이 예수님께 트랜스퍼, 예수님께 전가, 예수님께 옮겨졌는데 이 옮겨진 그 상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만지셨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동작 하나하나가 세심하죠. 베드로나 베드로 장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기하죠. 나병 환자 예수님께 왔죠. 백부장 왔죠. 근데 오늘 베드로와 이 장모님은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동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은요, 동사입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야, 가만히 있었는데 왜 예수님이 그 열병을 고쳐주셨을까? 측은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불쌍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음 가운데 아주 특별한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회개입니다. 니네 사람이 회개하니 심판을 연기하셨으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지고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지는 예수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측은지심이에요. 우리가 측은해 보이면 참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불쌍해 보일 필요가 있어요. 억지로 하지 않지만 무슨 솔직한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께 보일 필요가 있어요. 측은해 보이시면 어떻게든지 고쳐주십니다. 측은해 보이면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가운데 가장 좋은 기도가 뭐냐 하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멀시 온 미.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지 않고 또 머뭇머뭇해질 때 너무 어려워서 정말 측은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있다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다음 한 주간 동안 우리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 마음 깊은 곳에 나오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를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많이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측은함, 측은지심이 발동하는 것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저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나병 환자나 백부장만큼은 아니지만 경계선 밖에 있던 인물이죠. 아, 여성입니다. 지금이야 여성들의 권리가 얼마나 커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여성들은요 그냥 절대로 인싸가 될 수 없었어요. 여성들은 아웃캐스트,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고위층 여성들은 나름대로 지위를 누렸는데 그냥 일반 보통의 여성들은 그냥 아이 키우고 집 지키고 남편 말에 순종하면서 살던 시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여성들이 부정했을 때 그 정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절차가 있는데 남성의 경우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여성을 보는 시각이 좋지 않았다. 부정한 시각으로 여성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안의 딸들은요. 제가 어렸을 때라고 해봐야 한 40년 전이에요. 50년 전쯤 되는데 집안의 딸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몸소 경험한 권사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어요. 아들이 최고예요. 딸들은요. 학교도 잘 안 보냈어요. 그리고 집에다 놓고 뭐 했어요? 빨래하고 집안일 도맡아가 하다가 뭐 합니까? 시집 보내요. 또 시집 보내면 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시집 살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우리 권사님들과 권사님들 조금 윗세대로 올라가면 거의 우리나라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시집 가서 며느리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눈물을 머금고 사는 삶이에요. 아무 소리 못하고 사는 것이 여인네 인생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옛날에 친정 어머니가 딸을 시집 보낼 때 이런 말을 했대잖아요. 얘야 시집 가거든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으로 살아라. 이게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요즘은 이렇지 않을 것 같아요. 시대가 많이 변했죠. 올해가 미국에서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준 지, 여성들이 투표할 수 있는지 100년 되는 해입니다. 100년 되는 해인데 1920년 수정헌법 19조에서 성별에 따라서 투표권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각 주마다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지난 100년 동안에 여성들의 그 사회 진출은 정말 놀랍지요. 그런데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2000년이지 않습니까? 이 2000년 가운데 100년은 조금이에요. 그럼 뭐예요? 거의 1900년 동안에는 이 여성들이 투표도 하지 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요, 1700년 중반으로 가면 미국에서 돈 없는 사람은 투표도 못했어요. 돈이 많고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만 투표를 하게 했을 때죠. 차별이 엄청 많을 때입니다. 지금도 여성들 가운데 노예처럼 사는 분들이 꽤 있어요. 가정폭력도 있고요. 소위 후진국으로 갈수록 여성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굉장히 넘쳐납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있는데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서 고쳐주셨는데 그 여성인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성경의 뜻을 위반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신은 오죽했겠어요. 지금도 이런데 예수님 당신은 오죽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것은 마태복음 8장에 있는 이 말씀이 있는 것은 나병이라는 종교적인 경계를 없애시고 백부장이라는 민족적인 경계를 없애시고 남성과 여성을 구분짓는 경계까지 예수님이 없애셨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8장에 나와있는 17절까지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물론 나병 환자 백부장 그의 종에 비하면 경고가 모호하죠. 예. 여전히 존재하던 남성과 여성 이 경계도 예수님이 없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요, 모든 사람이 어울려 사는 겁니다. 불편하죠. 내가 싫은 사람까지 어울려 산다 그러면 싫죠. 내가 좋은 사람들끼리만 있고 싶죠.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있고 싶죠. 안전지대 바운더리가 딱 있어요. 예수님의 뜻은 뛰어넘는 것, 이 경계를 없애는 것,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번드르르하게 차려입은 사람은 한 명도 없네요. 귀신 들린 사람들, 병 걸린 사람들만 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귀신 들렸으면 귀신 들렸기 때문에 또 밖에 있는 사람들, 병 걸렸으면 이건 죄를 지어서 병을 걸렸기 때문에 또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맞아주셨어요. 다 고쳐주셨습니다. 아마 밤새도록 이 사람 병을 고치시냐고 잠을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조금 한 걸음 더 나가고 싶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병이 낫는 것은 의사를 통해서도 가능해요. 또 병이 낫는다고 그 다음부터 아프지 않고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주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지만 기적을 구하고 주님께서 그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기를 구하지만 이거 당연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아픔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원한 치료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희로애락의 반복입니다. 생로병사라고 하는 타락한 세상의 법칙을 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슬픈 얘기지만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고장나는 것은 어쩌면 정상이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병원에 어지러워서 병원에 가면 전부 제가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58세인데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아니다, 어떤 게 있을 거다라고 하면 에이징이라고 의사는 저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어느 순간에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나 보다. 58세란 나이는 젊은 나이인데 내 육체 어지러움에 대한 귀에 대한 것은 귀가 안 들리며 생긴 것이니 내가 나이가 들었나 보다. 결국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걸면 무릎이 아픕니다. 우리 가족력 가운데 무릎이 아픈 가족력이 있는데 내가 나이가 들었나 보다. 우리 어머니도 아프시고 아버지도 아프시고 우리 누님도 아프시더니 나도 무릎이 아파오는구나. 내일 모레가 60이니까 아플 수 있겠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슬픈 얘기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이걸 나는 젊다고 아둥바둥을 쳐봐야 내 몸이 지금 시들어지고 있는데 내 마음만 더 아프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것 대단한 것인데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달리 생각하면 임시방편이다. 더 중요한 것, 더 깊은 예수님의 뜻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회복이라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벽을 무너뜨리고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 사건의 의미였다면 이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픈 곳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비정상인 곳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흉한 피부가 말끔하게 회복되었습니다. 펄펄 끓던 열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단지 병, 피지컬한 부분이 아니라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이런 회복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병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의 회복이 찾아올 겁니다.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마음 여기저기에 나병과 같은 부스러움이 흉한 모습으로 우리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마비된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분노로 마음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손을 대실 때 예수님이 터치, 만지심을 우리가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경계를 뛰어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이 딱딱하게 굳어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빈들의 마른 풀같이 단디가 필요한 상태는 아닙니까? 신앙이 많이 식어서 지금 냉랭해지지 않았습니까? 세상살이에 지쳐서 신앙생활이 성령의 불꽃이 꺼질 듯 꺼질 듯 간신히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손길이 거기에 필요하고 다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있으니 경계를 넘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살아있는 신앙의 회복, 살아있는 예배의 회복, 이것이 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본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냉정합니다. 너무 냉랭합니다. 빈부의 격차가 있고요.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편가름이 너무 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처를 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전히 혐오가 있고 배제가 있고 다툼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도 회복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것은 거기도 회복이 필요하다. 거기도 회복이 필요하다. 비정상적이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뜻과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17절인데 우리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신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700년 후에 하고 계십니다. 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주셨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만지는 순간에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지는 순간에 병이 나왔듯이 만지는 순간에 우리 가운데 비정상인 것들이 다 예수님께 옮겨져서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병을 짊어지셨도다. 짊어지셨도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는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신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실 예수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원합니다. 몸은 못하고 내 경계 안에 있었다면 내 경계를 뚫고 벽을 띄워놓고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실 그 예수님 품에 우리가 안기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이 세상에 손을 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꼭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지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픈 곳에 손을 대고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고 주님의 손길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기도 가운데 웰커밍 프레이어라고 있는 것인데 제가 이렇게 쭉 눈을 감고 있다가 제가 아픈 곳을 스캔해서 나타나면 거기에 손을 대고 주님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 방법이 쭉 이어지는 기도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프랙티스하고 잘 맞으면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픈 곳에 손을 대고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과 영에, 특별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주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여나 우리가 쌓아올린 벽이나 어떤 선을 그은 경계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벽을 허물고 그 경계선을 없애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빛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다음 한 주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 주님의 회복을 다 같이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계를 넘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담을 헐어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육신과 마음과 영의 질병을 짊어지실 십자가 예수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우리 아픈 곳에 손을 대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손을 대실 그 예수님을 이 시간 바라보고 주의 손길을 구합니다.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되 다 갈라져 있는 배제와 혐오와 다툼으로 갈라져 있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